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B-52 전략 폭격기를 호주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 ABC 방송은 30일 미국이 핵 탑재가 가능한 B-52 폭격기 편대를 호주 북부에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국의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호주 다윈 남쪽의 틴달 공군기지에 이 항공기를 위한 비행대 작전시설과 정비시설, 그리고 B-52 6기가 머물 주기장 등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 공군은 호주에 폭격기를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은 적들에게 치명적인 공군력을 투사할 수 있는 우리 능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호주 국방부는 B-52 전략폭격기 배치 계획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고 호주 ABC와 로이터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국가 간 국방 및 안보 협력은 제3자를 표적으로 삼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행동은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베이징을 방문한 베트남 지도자에게 외세 개입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시주석은 이날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응우엔푸종 서기장에게 양국 발전에 있어 외세의 개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베트남 공산당은 국민의 행복과 인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며 공산주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근본을 흔드는 어느 세력도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공산국가의 발전이 복잡한 국제정세와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CCTV는 시 주석과 쫑 서기장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악수하며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코로나 확산으로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강행하는 가운데 양국 지도자의 밀접한 접촉을 보여주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쫑 서기장은 시 주석이 최근 제20차 중국 당대회에서 사면임을 확정지은 후 중국을 방문한 첫 번째 해외 정상입니다. 올해 78세인 쫑 서기장도 베트남에서 전례 없는 사면임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합의 불이행을 터무니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이는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면서 그들이 하는 일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으며 유엔이 그들과 협상했고 그것이 끝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가 29일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해안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흑해 함대를 공격했다면서 곡물 수출 운송 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측이 자국의 무기들을 잘못 다룬 탓이라며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지난 7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유엔과 터키가 참여한 4자 합의를 통해 밀과 옥수수 등 900만 톤 이상의 우크라이나 곡물을 흑해를 통해 수출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31일 반정부 시위자 1,000명에 대해 공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통신은 이번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1,000명이 보안군을 공격하고 공공재산을 파괴하는 등 전복체제 활동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기소는 6주 전 소요 사태가 발생한 이후 반대 의견을 진압하기 위한 정부의 첫 번째 주요 법적 조치입니다. 고람 후세인 모스세니 에제이 이란 사법수장은 정권에 맞서고 전복하려는 사람들이 외세에 의존하고 있다며 일부 시위대가 외국 정부와 협력한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단순 비통함을 표하는 이란인과 체제를 전복하려는 사람을 구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의심의 여지 없이 최근 폭동권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개 재판이 언제 열리게 될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30일 다리가 붕괴해 최소 134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이날 인도 서부의 구자라트주에서 보행자 전용 현수교에 400여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다리 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 위에서 힌두교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10여 미터 아래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4세 미만 희생자는 약 35명으로 집계됐으며 약 170명의 사람들이 이날 아침까지 구조됐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한국 국민들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승혁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150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가운데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북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최신 군용기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펼쳐지는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31일 시작됐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15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가운데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못 지킨 책임감과 비통함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과 관련해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도 비통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31일 확대 주례 회동에서 이같이 말하고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건 후속 조치와 관련해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흰 장갑을 낀 채 흰 국화를 한 송이씩 받아든 다음 분향소 내부로 이동, 국화를 헌화하고 20초가량 묵념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굳은 표정의 윤 대통령은 약 2분간 조문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 분향소를 전국 17개 시와 도에 설치해 애도 기간으로 정한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도록 했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서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개항하고 공직자는 애도리본을 달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9일 오후 10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헬로윈을 앞두고 모인 인파가 좁은 골목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이며 부상자는 중상 33명을 포함해 총 149명입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사망자 26명과 부상자 15명입니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20, 30대가 대부분이었고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5명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희생자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외국인 사상자도 한국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해당 주한 대사관에는 장관 명의 서신을 별도로 발송하고 위로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1대1 매칭되어 사망자 신원 확인 지원 및 유가족과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에는 이날 오전부터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 가슴 왼편에 추모 리본을 단 시민들은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함께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38명의 도민이 희생된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일어나선 안 될 참극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도지사로서 무거운 책임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한국의 대표적인 SNS 온라인 공간에서도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검은 리본 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잇따랐습니다. 30일 늦은 오후 시작된 네이버 앱 온라인 추모에는 31일 오후 3시 현재 41만 2,600여 명이 참여했고 다음 카카오 추모 페이지에도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을 경고하고 나선 데 대해선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군축 협상에 미국이 어느 정도 열려있느냐는 BOA의 질의에 이 사안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며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I want to be very clear about this. There has been no change to U.S. policy. The U.S. DPRK policy remains the complete.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다며 계속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으며 외교적 접근을 추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에 직면한 상황에서 북한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방어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함께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북한과의 최상의 관여 방법을 놓고 계속해서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전날인 27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개최한 대담 행사에서 김정은이 전화를 걸어와 군축을 놓고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미국은 안 된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군축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기존 대북 정책 기조를 확인한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날인 27일 발표된 국방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국방부의 설명과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연결된다며 이는 확장 억제의 역할과 한국과의 동맹 안에서의 확장 억제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ut your question, your first question gets at something that is vitally important to us and that's the role.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이것을 외교와 경제, 정보, 군사 부문에서의 협력과 조율의 모든 측면과 동맹에 대한 위협 억제 기여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의체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협의체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과 잠재적 공격에 대응한 협력 확대 방안과 많은 공동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한국이 다른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의 파탄을 경고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우리의 요점은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자 하는 지원 수준과 형태를 결정할 것이란 점이라고 답했습니다.
The point we'll make is that countries around the world will determine the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부의 국제사회 지지라는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국제사회는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전복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정체성과 우크라이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려는 푸틴 대통령의 시도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최근엔 143개 나라가 유엔 총회에서 그렇게 했고 우리는 세계 약 50개 나라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안보 지원을 제공하면서 제재와 수출 통제, 기타 경제와 금융 조치로 러시아에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143 countries did so, most recently in the UN General Assembly. We've worked with dozens of countries, some 50 countries.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무엇을 제공하고 있고 또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런 지원이 러시아의 침략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의 능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침략을 자행하는 러시아 자체 능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축 검증 준수 담당 부차관보가 28일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벨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정책 컨퍼런스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Do not accept North Korea with that status, but we are interested in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 North Koreans. The White House has made that clear.
벨 부차관보는 하지만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백악관이 이를 분명히 반복해서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벨 부차관보는 미국의 주된 목표는 영내 미국 동맹의 방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지역과 세계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찾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최신 군용기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서 펼쳐지는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31일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31일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돌입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제7공군 사령부와 한국 공군이 주관해 한반도 상공에서 펼쳐지는 이번 훈련은 11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훈련엔 미군 측 F-35B 전투기와 EA-18 전자전기, U-2 고공 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 그리고 한국 측에선 F-35A와 F-15K, KF-16 전투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140여 대 등 모두 240여 대가 대거 투입됩니다. 또 미국 측의 해병대와 해군, 육군이 동참하고 호주 공군도 KC-30A 공중급유기 한 대를 보내 처음으로 미한 연합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미한이 이처럼 한반도 상공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는 건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잇따랐던 2017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미군의 F-35B 전투기는 이번 훈련 기간 중 처음 한국 내 기지에서 이착륙합니다.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는 F-35B는 미군이 운용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 가운데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 기능을 갖춘 해병대용 기종입니다. 지난 7월 미 F-35A 전투기와 9월에서 10월 사이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이어 또다시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출동한 겁니다. 이번 비질런트 스톰 훈련엔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전망 등에 따른 대북 억제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평가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또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서 언제든지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한미가 공동으로 확고하게 대비태세를 갖추고 억제하고 응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주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겠다라는 의지가 과시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한 양국군은 이번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 내내 공격 편대군과 방어 제공, 긴급 항공 차단 등 주요 항공 작전 임무를 중단 없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미한 전력의 출격 횟수는 총 1,600여 회에 이를 전망입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이번 훈련의 비행 횟수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시 항공 작전을 지휘하는 한국 항공 우주 작전 본부는 이번 훈련 기간 실시간으로 연합 전력을 운영 통제하면서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미한 당국은 북한이 이번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빌미로 재차 무력 도발에 나설 것을 대비해 경계와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입니다.
비질런트 훈련이 강하게 진행이 되면은 공군 훈련이니까 대거 수납기를 그다음에 원산이나 이런 데서 대상륙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안포 사격 같은 거죠.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미한 공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연합 공군의 강력한 항공작전 능력을 투사해 공중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전시 항공작전 절차에 숙달하기 위해 2015년 비질런트 에이스란 명칭으로 이 훈련을 처음 시행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전임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는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한국 공군의 단독훈련과 대대급 이하 소규모 연합공군훈련으로 축소 진행됐고 2019년엔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 공중연합훈련은 공군력이 취약하고 스텔스기 방어망이 부재한 북한에게 가장 위협적인 훈련이라며 최근 미 항모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상황에서 미사일 도발에 나섰던 북한이 이번에도 그런 행동을 보일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연합 공중훈련 중 북한이 도발에 나선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최근 한국 이태원에서 헬로윈 데이를 맞아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 사건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이 빚은 150여 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애도 기간이 선포가 됐고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면 국민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여론도 여기에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 그렇게 도발을 해버린다. 그러면 한국 내에서 대북 여론이 안 좋아질 걸 분명히 알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자충수를 보통 안 두죠.
문성묵 센터장은 한국 내 참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재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미한의 연이은 군사행동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 중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앞서 지난 29일 사회과학원 실장 리진성의 기고문을 통해 미한이 대규모 공군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강행하겠다고 고화되고 있다며 전쟁의 불구름이 시시각각 몰려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영변 핵시설 내 연구동 등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하이논 앤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가 지난 7월부터 계속 가동 중인 정황과 그 주변에서 건설 공사가 지속되는 움직임이 포착된 사실에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s what it is. You know, they produce new plutonium for the nuclear weapons program on one hand.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를 통해 영변 핵시설 관련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한편으로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해 새로운 플루토늄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핵 프로그램의 새로운 차원을 가져올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반시설 구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영변 핵시설 내 광범위한 공사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면서 특히 과학자들을 위한 연구동이 최근 건설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mentioned there this new R&D building which got new roofing, etc.
영변 핵시설 내에서 꽤 많은 과학자들이 추가로 일할 수 있는 새 연구개발동이 2년 만에 완공된 것이 확인됐으며 이 과학자들은 평화적인 활동이 아닌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처럼 최근 2, 3년 사이에 핵시설 내 업무 용도로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다면서 이는 북한이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이번 위성사진 관측을 통해 확인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북한이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핵무기 소형화를 목표로 한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it's most important is really that they produce more plutonium. That's the...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핵무기 소형화를 위해서는 약간 다른 종류의 플루토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더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미국령 괌을 사정거리로 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무기들의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라면서 핵무기 소형화가 북한 핵 프로그램 개발과 영변 핵시설 내 생산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 생산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8로스는 민간 위성 사진을 토대로 관찰한 결과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가 지난해 7월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이 기간 내내 냉각 시스템에서 인근 구룡강으로 물이 방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원자로 건물 주변에서 경찰들이 오가는 움직임도 일관되게 목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영변 단지 내 여러 핵심 시설의 지원 기반 시설 확충이 최근 몇 달 동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변 단지 내 50메가와트 원자로 단지 동쪽에 위치한 양수기 근처 공터에 새 건물로 보이는 시설이 건설 중이며 주요 연구 및 행정본부가 있는 구역 주변에 연구동이 최근 완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지역의 옛 연료봉 제조공장 부지에서도 용도를 알 수 없는 건물의 공사가 수년간 중단됐다가 지난 7월부터 재개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일부를 해체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보이는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방사화학실험실 구역에서도 용도가 불분명한 새 건물들이 건설되고 있으며 실험용 경수로 주변에서도 과거 온실이 있던 위치에 새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남쪽에는 세 개의 건물이 이미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영변 핵시설 단지 내 기반시설 확충과 원자로 가동 정황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매우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미국 국토안보부 차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수익 창출을 위해 사이버 범죄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롭 실버스 미 국토안보부 전략정책계획 담당 차관은 28일 북한 사이버 공격의 역사가 길고 악명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With respect to North Korea, you know, different incidents, but similar rap sheet, kind of rap sheet.
실버스 차관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이 파괴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 2014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미국의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것을 상기하며 이는 북한 사이버 공격의 분수령 같은 사건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버스 차관은 북한은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며 그들은 단순히 수익을 올리기 위해 사이버 범죄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마약과 무기를 판매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겨냥한 사건과 같은 형태의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North Korea, they're under such severe sanctions. They are using cyber crime just to.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지정학적 상황에 의해 동기부여된 파괴적인 공격 유형이라는 점에서 위험하고 심각한 우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18일 싱가포르 국제 사이버 주간 서밋 연설에서 북한이 지난 2년 동안에만 10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와 경화의 사이버 설치를 통해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현존하는 국가들 내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이버 강탈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거의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이런 일들을 일삼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들어 라자루스 등 북한 연계 해킹 조직들이 랜섬웨어 공격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 사건에 자주 연루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 회사인 체이널리스트는 올해 발생한 암호화폐 탈취 사건의 60% 정도가 북한 연계 해커들의 소행인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앤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장관은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최고 3분의 1까지 충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호주가 대북 제재 단속을 위해 한반도 인근 해역에 호위함을 배치했습니다. 호주의 호위함 배치는 이번이 8번째로 캐나다 등 다른 나라 호위함, 초계기 등과 다국적 공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해군은 28일 보도자료에서 호위함 아룬타함이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의 불법 환적을 억제하고 감시하는 지원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2018년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아르고스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이 작전을 위한 호위함 배치는 이번이 8번째입니다. 아룬타함은 3,800톤급 호위함으로 승조원은 170여 명입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과 맞댄 상태에서 유류를 건네받거나 북한산 석탄을 넘겨주는 이른바 선박 간 환적 행위를 벌여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재 품목을 거래한다는 각국의 지적이 잇따르자 같은 해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거나 넘겨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호주는 미국, 뉴질랜드,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7개국과 함께 호위함과 초계기 등 정찰 자산을 파견해 환적 선박이 자주 출현하는 해역에서 다국적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캐나다 왕립해군의 밴쿠버함이 대북제재 감시작전에 투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캐나다는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네온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밴쿠버함에는 CH-148 사이클론 헬리콥터가 탑재돼 있으며 캐나다 공군의 CP-140 오로라 장거리 초계기도 이 일대에 투입돼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교회 뉴스 함재합니다.
일본과 우루과이 정상이 북한의 계속된 무기 개발을 규탄하며 완전한 북한 비핵화 달성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에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와 루이스 라카에포우 우루과이 대통령이 양국 간 수교 100주년을 맞아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난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28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이 북한의 계속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북한에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최근 각국과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지난 14일 도쿄를 방문한 날레디 판도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9월 말 이후 짧은 기간에 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일본 국가 안보에 심각하고 당면한 위협이자 국제사회의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판도르 남아공 외무장관도 관련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두 장관은 핵과 미사일, 일본이 납북자 문제 등 북한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견해를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일 도쿄에서 열린 하야시 외무상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 간 양자회담에서 두 장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을 규탄하고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고 캐나다는 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될 경우 연내 의결 가능성은 한층 높아집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회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이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상원에서는 지난 6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하원에선 지난 3월 공화당의 영킴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상원의 법안은 지난 7일 소관상임위인 외교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 중이고 하원의 법안은 아직 외교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재 북한인권법은 재승인 법안이 시한 내에 의결되지 못해 지난 9월 31일 기해 만료된 상황입니다.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된 또 다른 법안인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미 정부가 한국 정부와 화상 상봉 등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인권특사가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국무장관은 이런 협의 현황을 의회에 매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된 이 법안은 하원에서 지난해 7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의 법안은 1년 이상 소관상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하원에선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통과와 함께 유사한 내용의 결의도 채택된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상정된 데다가 당파적 이견이 없는 초당적 법안이지만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의회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 의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정책과 예산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매년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법안들은 연내 의결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한 수정안들을 채택하고 이어 상원과 하원은 조율 합의를 통해 하나의 국방수권 법안을 마련합니다. 앞서 하원이 지난 7월 의결한 새 국방수권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새 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하원의 법안에는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상원과 하원은 오는 11월 14일 의정활동에 복귀해 국방수권법안 등 하반기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말 117대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34개월째 이어지는 북한의 국경 봉쇄로 2년째 대북 인도 지원 계획조차 발표하지 못한 유엔은 국제 직원들의 신속한 북한 복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이른 시일 내에 대북 지원을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5차 대변인은 28일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올겨울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제한된 정보와 접근성 부족 등 현재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여전히 북한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국제적 지침에 따라 2022년과 2023년 북한에서의 인도주의 활동을 계속 계획하고 있으며 유엔 국제요원들이 북한에 복귀할 것을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대변인은 우리는 지난 2년간의 신종 코로나와 다른 기후 문제 이전에도 약 1,10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했다는 점을 우려 속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자 반입과 사업 시행 현장에 인력 접근이 이루어져 2020년 이후 답보 상태인 역량 구축 활동을 시작해 더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 직원들이 가능한 한 빨리 북한에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차는 지난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인도주의 위기 국가들에 대한 지원 대상국에서 북한을 제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오차 대변인은 BOA에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국제 직원 전원이 철수하면서 내부 상황을 파악할 신뢰할 만한 새로운 통계가 없어 대북 초기 인도적 지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후 북한과 중국의 밀착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 공산당 대회가 끝나자마자 28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시 주석의 3연임이 한반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재선출됨으로써 집권 3기를 시작했습니다. 시 주석은 20일 폐막된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앙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튿날 열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총서기직을 다시 맡았습니다. 시 주석은 총서기 선출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자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의 3년임은 덩샤오핑 체제의 종원을 의미합니다.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자인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같은 오류를 막기 위해 두 가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최고 지도자의 2연임과 집단 지도 체제이고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이 그것입니다. 이 때문에 장쩌민과 후진타오 전 주석은 모두 10년 임기 뒤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시 주석은 이런 관행을 깨고 3년임 장기 집권을 시작한 겁니다. 특히 시 주석은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모두 자신의 측근으로 채웠습니다. 이는 중국이 다시 1인 통치체제로 돌아간다는 신호라고 과거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덩샤오핑의 또 다른 유인인 도광양에도 폐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광양에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힘을 기른다는 뜻으로 개혁 개방을 위해 대외적으로 몸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이번 공산당 대회 연설에서 타이완 무력 통일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그리고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피하지 않고 핵무력을 동원한 군사 대결까지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과 대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2일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런 목적을 위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지닌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이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동맹 강화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경제동맹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출범시켰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 동맹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추진하는 지포 동맹은 반도체 강국인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을 하나로 묶어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견제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 통일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린 대담 행사에서 최근 몇 년간 시진핑의 지도 아래 매우 다른 중국의 부상을 봐왔다며 중국이 과거보다 훨씬 빠른 시간표를 갖고 타이완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은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오는 2027년까지 타이완 공격 준비를 끝낼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 전략적 공조는 더욱 긴밀해지는 모습입니다. 중국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북중 정상은 세 차례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지금 국제 및 지역 정세에서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중조 쌍방 사이에 전략적 의사소통을 증진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정은 위원장은 23일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 나는 총서기 동지와 함께 조중 관계의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주의 위협을 계속 강력히 추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9차례 도발했던 북한은 중국의 공산당 대회를 이틀 앞두고 미사일 발사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시진핑 신시대를 여는 중국의 잔치상에 재를 뿌리게 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 대회가 끝난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쏠 것으로 예측했고 실제로 북한은 2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사일 발사 같은 북한의 제한된 도발은 묵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미국과 직접 군사적 대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북중 국경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한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묵인할 것이라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복잡하고 다루기 힘든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합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경우 동북아의 안보 구도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미한 핵 확장 억제는 물론 미사일 방어망과 일본 재무장 그리고 타이완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는 26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은 북한 핵을 묵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대화할 때도 중국은 계속 비핵화, 평화, 대화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언제 묵인했습니까? 그것을 어느 나라하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대북지대대를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일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대북 석유 공급을 끊는다면 북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 북한 경제가 파탄나 북한 주민 수만 수십만 명이 중국으로 밀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집권을 시작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전혀 통제하지 않고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과거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타이완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해 조금 더 미묘한 정책을 취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 공산당 대회가 시작되는 10월 16일과 미국 중간선거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12월 말까지는 핵실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을 하면은 국제사회의 제재하고는 별개로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이제 원유가 들어간 송유관을 일시적으로 잠근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제 목표 달성이 더더욱 어려워지겠죠. 북한에게는 핵실험도 필요하지만은 민생의 안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12월 말까지는 북한이 자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장기 집권에 들어선 시 주석의 중국이 주변 정세를 흔들 수 있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는 여러 채널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이 끼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9도, 낮 16도, 양덕 아침 7도, 낮 14도, 신의주 아침 6도, 낮 13도, 구성 아침 6도, 낮 15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 강계 아침 4도, 낮 13도, 희천 아침 6도, 낮 16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 개성 아침 8도, 낮 18도, 사리원 아침 10도, 낮 16도, 신계 아침 7도, 낮 17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0도, 낮 19도, 장전 아침 11도, 낮 19도, 평강 아침 5도, 낮 15도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오전에 구름 많이 끼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7도, 낮 20도, 장진 아침 2도, 낮 10도, 청진 아침 7도, 낮 16도, 김책 아침 8도, 낮 18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구름 많이 끼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해산의 기온은 아침 1도, 낮 9도, 김형권 아침 0도, 낮 10도, 삼지연 아침 영하 2도, 낮 영상 4도 예상됩니다. 11월 1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승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란 정부는 최근 8천만 이란 시민 대부분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이른바 풍습 경찰에 의해 사망하자 이로 촉발된 평화 시위대에 대한 폭력 진압 장면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마흐사 아미니는 무의미하고 비극적으로 사망했으며 이란 정부는 그의 죽음에 분노하는 평화적인 시위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가 자국민을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미니는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이란 풍습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녀는 구금 중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혼수 상태에 빠진 뒤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시위와 강경 진압 과정에서 최소 76명이 숨지고 1,200여 명이 체포됐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시위대는 이란에서 히잡 착용과 다른 여성 인권 침해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위는 최소 80개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이란 정부가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고 전 세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이 일반허가 D2를 발행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기술회사들이 이란의 사람들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까지 더 많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된 허가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란인들이 그들을 감시하고 검열하려는 이란 정부의 노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란 사람들에게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는 기술회사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 국민들이 정권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0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날 왕부장과의 통화에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미중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그것이 세계안보와 경제안정에 가하는 위협 문제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왕부장도 31일 성명을 통해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수출 통제가 중국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통화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7일 미국 기술로 생산된 모든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반도체 관련 대중 수출 통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베이징을 방문한 베트남 지도자에게 외세 개입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엔 푸종 서기장에게 양국 발전에 있어 외세의 개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베트남 공산당은 국민의 행복과 인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며 공산주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근본을 흔드는 어떤 세력도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공산국가의 발전이 복잡한 국제정세와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CCTV는 시 주석과 쫑 서기장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악수하며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코로나 확산으로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강행하는 가운데 양국 지도자의 밀접한 접촉을 보여주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쫑 서기장은 시 주석이 최근 제20차 중국 당대회에서 사면임을 확정 지은 후 중국을 방문한 첫 번째 해외 정상입니다. 미국이 B-52 전략폭격기를 호주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 ABC 방송은 30일 미국이 핵 탑재가 가능한 B-52 폭격기 편대를 호주 북부에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국의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호주 다윈 남쪽의 틴달 공군기지에 이 항공기를 위한 비행대 작전시설과 정비시설 그리고 B-52 6기가 머물 주기장 등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 공군은 호주에 폭격기를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은 적들에게 치명적인 공군력을 투사할 수 있는 우리 능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국가 간 국방 및 안보 협력은 제3자를 표적으로 삼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행동은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31일 반정부 시위자 1,000명에 대해 공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통신은 이번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1,000명이 보안군을 공격하고 공공재산을 파괴하는 등 전복체제 활동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기소는 6주 전 소요 사태가 발생한 이후 반대 의견을 진압하기 위한 정부의 첫 번째 주요 법적 조치입니다. 고람 후세인 모세니 에제이 이란 사법수장은 정권에 맞서고 전복하려는 사람들이 외세에 의존하고 있다며 일부 시위대가 외국 정부와 협력한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단순 비통함을 표하는 이란인과 체제를 전복하려는 사람을 구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의심의 여지 없이 최근 폭동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개 재판이 언제 열리게 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합의 불이행을 터무니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이는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면서 그들이 하는 일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으며 유엔이 그들과 협상했고 그것이 끝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가 29일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해안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흑해 함대를 공격했다면서 곡물 수출 운송 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측이 자국의 무기들을 잘못 다룬 탓이라며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